자,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지어다. 아멘. 셔만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설교를 영광이라는 측면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측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종려주의를 조명하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는 모두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총 4편이 나옵니다. 제2이사야라고 불려지는 본문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들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본문 자체로 보았을 때 이 이사야의 종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아리송합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단체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이 먼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본다면 여호와의 종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본문들은 우리 주님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된 예언이고 동시에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다면 선 고난 후 영광입니다. 선 고난 후 영광이라는 말은 고난을 먼저 겪고 난 후에 하늘의 영광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후에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선고난 후 영광이라는 신학적인 모토, 슬로건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미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해서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꽃길, 영광의 길을 땅 위에서 산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사상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삶에 고난이 항상 있었듯이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빠진 영광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는 일종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난치병, 불치병은 치료약이 없기에 그냥 평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끙끙끙 아프다 그러면서 뭐 견디며 사는 게 난치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 떠나실래요? 못 떠나요. 그러니까 난치병 앓는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저는 한평생 난치병, 불치병 앓는 사람들이라고. 뭐 아프고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 나 몰라요. 그 다른 데로 튈래요? 못 튀어. 그죠? 튈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평생을 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뭘 바라보고 조금 저 넘어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견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을 시각장애인이라 불러야 돼요. 요즘 이제 맹인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소경이나 참봉이나 이래 부른 거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거라서 쓰면 안 돼요. 그거 그 단어를 그 단어 쓰는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어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시각장애인들 또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뭐라 그래요? 청각장애인들. 말 못하는 분들을 이 벙어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언어장애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Inclusive language를 쓰면요. 보통 태어날 때 이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되면 목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장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들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농아라 부릅니다. 농아. 기먹을 농, 목소리가 안 나오는 아짜. 요즘 우리의 꼬맹이들이 저를 보면 따라와서 하는 소리가 젤리, 사탕아, 이게 이 말이에요. 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에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뿌리를 세워놓고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따라하게 하지요. 아이들이 글자의 의미는 모르지만 잘 따라합니다. 자기들의 귀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 입모양을 보고서 그 소리를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합니다. 아마 이게 평생 동안 안 잊을 거예요. 평생 동안. 꼬맹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귀로 말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아들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입으로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귀가 들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청각 장애까지 동시에 앓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 모두는 하늘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뭐요? 청각 장애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장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지금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우리의 영의 귀는 불행하게도 닫혀 있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지요. 유사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던 그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귀,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서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듣기 시작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길게 연설하게 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이고 최고의 스칼라들이고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 집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이 그들 앞에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스데반의 이 말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기 전까지는, 할례가 뭐예요? 베어내는 겁니다. 귀에 덮여있는 이 가죽을 베어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주회를 앞두고 단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연습의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막 이렇게 연습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피콜로 소리가 나온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소리에 요 피콜로 아주 작은 거. 그거 참 쉽게 써요. 요렇게 하는 건데. 피콜로 소리가 안 나오. 안 나온다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아킨 피콜로 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별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지휘자는 작은 아킨 피콜로 소리가 안 나온 것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민한 길을 가지고 있으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치들에게는 한 옥타브 높은 도나 한 옥타브 낮은 도나 똑같은 레벨의 소리예요. 저 같은 사람 높은 도 치고 낮은 도 쳐도 똑같은 소리야 그거. 여러분은 어떠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네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 그 별명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멍게. 아이고 반음을 쳐가지고 알라고 했는데 높은 도 낮은 도도 잘 구별 못하는데 반음을 듣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선생님들 멍게라고 이름을 지어서 막 놀려댔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나요? 찬양대원들은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찬양대 한번 시험해 볼까요? 반음 눌러놓고 맞출 수 있는지. 어려워요. 구약의 예언자들과 1세기 우리 주님의 직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 피지컬한 음성으로 그들의 육신적인 귀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100명, 1000명 가운데 한두 분 있을까 말까 그 피지컬한 음성을. 보통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형태로 들립니다.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선생이나 이웃의 말을 들을 때, 혹은 강단에서 오늘 이 시간처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의 형태로 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위에 이르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혹은 굳은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고 그런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 우리 하나님,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아침마다 잠 깨고 잠 깰 때마다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잠이 깨면 신비 체험을 한 분들은 방언이 그냥 나와요. 저도 잠 깨면 곧바로 방언이 시작됩니다. 드르르 하고 그리고 심령이 편안해지면 끝나고 한 1, 2분, 2, 3분, 4, 5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방언의 엄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뭘 할까요? 수다를 떨지요. 방마당에는 뭐예요? 꼬맹이들이 어울려서 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에 수다 떨던 다른 엄마들이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하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밖에서 그 엄마의 아들이 넘어져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른 엄마에게는 안 들렸지만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뭐처럼 확성기를 통해서 들리듯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엄마들 그렇지 않던가요? 여기서도 밖에 뛰는 애들에 집중이 돼 있어요. 보통은 그 소리 안 들리는데. 이건 남자들은 이야기해봐야 안 통해요, 이 소리는. 엄마들에게는 통하죠.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은 우리들을 사용해서 곤고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요게 그 히브리어 림무드라는 히브리어를 학자로 번역을 했는데 학자라기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생도, 제자, 영어로는 토트, 티치의 분사형 토트를 가르칩니다. 스승, 옛날에는 스승이 강독을 하면 제자들은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깨달아 알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곤고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신의 백성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고달픈 포로 생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 속에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마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는 나날을 포로 그발강과 포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열린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학자의 해를 가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진 영혼들을 돕는 사역을 행합니다.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3년간의 공생은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그야말로 육신적인 고통이든지 그런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지요. 당시에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방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요술이나 방술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심령이 안 바뀌고 삶이 그대로 있으면 그 죽은 말씀이 죽은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심령 두드릴 때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과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포자스된 귀신들이 또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장난 온 우주, 우주가 고장났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거를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3년간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의 결과로 기적들이 나오고 삶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구원 사역이잖아요.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귀하고 값진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도 우리들의 귀가 열려서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위의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깨우치시면 나만이 그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먼저 맡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 이웃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삶에 지쳐있는 이들을 누가 무엇으로 삶의 활력과 기쁨을 솟아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일은 꼭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아이고 아니에요 그거. 나한테 다 책임 전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에요. 안 그래도 지고 있는 집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여러분한테 그러면 나 정말 콜랩됩니다. 여러분 조심히 하세요. 뭐를? 옆에 모든 쓰러진 사람들을 가서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역 말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돼요. 전기가, 요 전등에는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빛을 냅니다. 같은 전기가 전열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열이 발생합니다. 같은 전기가 선풍기에 걸리면 시원한 바람을 냅니다. 전기가 히터에 있으면 방을 따뜻하게 해요. 전기가 말이에요. 건설 현장 원동기에 연결되면 엄청난 힘을 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직업이 다르고 살아간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때 그 깨우침은 근본 하나이지만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나타내면서 이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은 다른 곳에 열을 내는 것이다. 내 삶은 다른 곳에 빛을 내는 것이다. 달라요 삶의 역사들이. 그 역사들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인데 이런 일을 하면 칭찬받을 수 있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영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비난을 받고 그 종을 증오하고 중상 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한 일 행하고도요. 본문에는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은 등을 얻어맞습니다. 태장으로 맞는지 짝대기로 맞는지 아니면 채찍으로 맞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등, 허리를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또한 이 뺨을 얻어맞습니다. 뺨을 손으로 얻어맞는 것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기분이 몹시 불쾌합니다. 애들을 때릴 때도 손으로 때리면 안 되고 뭘로? 이 강단에 때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법에 저촉되는데 막대기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애가 미워하잖아요. 손을 때리면 분노와 증오가 생깁니다. 또한 수염도 뽑혔습니다. 수염은 일종의 영예의 상징인데 그 수염이 잘라지거나 뽑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침 뱉어보지 뭐 당한 분 계시나요? 우린 중학교 때 당해봤어요. 그 못난 그 선생, 그 젠통이라는 그 선생, 애들 뱉어. 이런 선생도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애가 말 안 듣는다고 나와. 근데 나 입버려. 엄마, 지가 탁 뱉어. 입에다가. 그게 선생이냐고, 그게. 아휴, 참. 그럴 때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고개만 쳐박고 있었는데. 별별 선생 다 있어요. 또. 아, 국무위를 까놓고 때리네. 우리가 2학년인데 3학년 선배가 하나 붙잡혀 와가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깍대기를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볼롱둥둥이에다가 매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팩 돌아가지고 선생님 탁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수출이 한번 당했지 선생님. 그러고 나서 안 돼요. 한번 당하고 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아별 선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분들. 참 수치잖아요. 얼굴에다 침 뱉음 당하고. 뭐 착한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나쁜 일에 욕 먹으면 싸고. 또 여호와의 종이 힘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선선히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한 그 대적들을 꺾어버릴 능력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감내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의 종이 그런 수치스럽고 아픈 현장에서 그의 얼굴을 부싯돌, 참 이 부싯돌은 강인하지요, 강하지요,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장한 의지적인 결심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그런 고통과 핍박과 수치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갈대로 머리, 갈대로, 오늘 조롱이지요. 그 다음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 몇 대 했는 줄 아세요? 40대 때렸습니다. 40대 때리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대 맞았어요? 39대.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는 40대를 맞았어요. 이거는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40.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체포를 당했고 구금, 신문, 그리고 고문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소와 고발이 따랐지만은 미치잖아요. 그런 고발 들으면 막 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변명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채찍질 당했고 성서가 증하는 대로 그거 채찍 가운데 끝에는 당나귀 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착 치면 이게 희강기면서 살점이 뜯어져 나와요. 살점이. 그걸 40을 맞았어요. 등허리에 채찍이 닿을 때마다 40번이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무 때문에 여러분과 저 이 머저리 같은 이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말이에요. 채찍에 마신 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못 박혀 운명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가?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극한적인 고통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에 의미가 있음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 십자가 저 너머에 세계를 보았고 그 세계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영화면도 없네요. 이제 너무 들어가지고 재미없나요? 우리도 그래요.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임을 아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서 듣게 해준 말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순종할 마음은 있어도 순종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 우리들은 그거 아주 자주 경험하지요. 너무나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예배 자리에서는 그렇게 순종을 다짐하면서 기도하지만, 교회 문바닥을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 때문에 조그마한 고통이 닥치면 무너질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순종 못해도 그래 이제 자라나면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뭐 못한다고 빽빽거리며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못한다고 해서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말없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런 큰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한 그 의미에는 순종할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 예수 믿는 그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와 연합하셨습니다. 들어와 계세요. 그 말씀이 말 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며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순종할 능력을 받았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한밤을 지새우면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은 바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고통 때문에 범민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고난의 쓴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승리의 기도를 했습니다. 잡히기 직전에. 이런 영적인 기도가 있었기에 실제적인 육신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또 어떤 다가올 큰일에 대한 준비도가 오랫동안 쌓여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파도가 내게 덮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3개월, 1년, 10년을 그 기도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파도가 다가오면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중심을 잡아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여호와의 종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실 우리 주님을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또한 합차의 해를 주었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말입니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21세기 보스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종을 칭찬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면서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도 세상은 그런 종을 비난합니다. 이 잘못해가지고 얻어맞는 거는 그런 욕을 얻어맞아서 싸고 쌉니다. 현재 한국교회 욕 얻어먹는 거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싸고 싸요. 욕을 먹어도. 정말 바른 길을 가면서 욕먹는 교회가 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캠전장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더라도 욕을 먹지만 당당하게 욕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시트 얼굴을 부시트처럼 굳게 하면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잘 해나가는데 누가 한마디 삑 하면 그 다음에 턱 주저앉아 못 일어나. 이러지 말고요. 정말 깨달음이 주님이 주셨다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거 붙들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 붙들고 또 이겨내진 그건 아니에요. 주님 뜻을 붙들고 들려주신 음성을 붙들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멘은 없네 또 그거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오늘 우리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달려가는 길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열려진 이미 주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사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빛난 명을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도 여러분, 각자 각자마다 자기 몫에 태어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해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동안 고난과 비방과 또 많은 공격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하게 견디어 이기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이웃에게도 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갈보리 산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몫에도 태어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뒤를 따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그 소망을 통하여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었사오니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인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뒤를 따라가오니 주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십자가 저 너머의 세계, 부활과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넉넉하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영광송을 부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주여 나를 깨우치소서입니다. 이 귀, 이 귀가요, 사람의 목숨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활성화되는 게 귀입니다. 눈은 기력이 세지만 안 보입니다. 임종 직전에 가면 안 보여요. 그러나 귀는 들립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끔 우리 영혼이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뭐 뽕짝 듣고 천국 들어가겠어요? 죽을 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들으면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나를 세상에 보냈다가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린 온 지체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